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며 언제든 선제 공격을 위해 쏠 준비를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11년 만에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관련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의안이 통과되는 현장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2-17.
네, 안보리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렇게 발표한 소리였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57일 만에 채택이 된 건데요.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57일,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요. 1차, 2차, 3차 가장 길었던 기간이 한 3주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57일이니까 유례 없이 긴 기간이 걸린 것이죠.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인데요.
네.
역시 그 미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면서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까요? 주변국으로서 핵심 유력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이 바로 57일간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즉각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만 해도 그 유엔 안보리가 신속한 시일 내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 중국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 바로 다음 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 통화 직후였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존 케리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케리 장관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은 중국의 잘못이다. 중국의 그동안의 그 말하자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국이 지켜봤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었고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바로 맞받아쳤죠. 미국 때문이다.
네.
그리고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책임론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길고 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한 협상이 양측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2월 7일 또 하나의 분기점이 생기죠. 이 제재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합니다.
네.
또 하나의 상당히 큰 도발이 아닙니까?
네.
이거를 기점으로 사실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그런 분노가 그리고 또 규탄이 모아지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고 중국도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제재안을 채택하겠구나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나왔지만 바로 한국 정부가 사드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계획 아닙니까?
네네.
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반대 의사를 공개리에 표명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의 당국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담에서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강한 반대 뜻을 제기하면서 사드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그 논의에 하나의 말하자면 변수인 것처럼 네.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까지 놓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신경전 벌이는 그런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중국 베이징에서 1월 27일 캐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장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와중에 그동안에 짐작했었던 양측의 그런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 중국은 그런 거였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제재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제재는 결국 대화 협상을 위한 제재다. 북한을
네.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면서 양측의 그 거리는 상당히 멀어졌고요.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2월 달을 훌쩍 넘어가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2월 달에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계속 높아가고 있던 와중에 왕이 부장이 전격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캐리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이 이어지고요. 여기서는 뜻밖에도 두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미중 두 나라가 합의한 초안이 바로 회원국들에게 회부되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결국 57일간의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한국 정부의 유엔 주재 대사죠. 오준 대사는 저희 부여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57일간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과정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그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철광석 수출 또 무기 판매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마련해 이를 통해 그 핵과 또 미사일 개발 또 사치품 구입 등을 해서 그 자신의 그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금줄을 그 전방위적으로 차단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6~7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의 그 석탄, 그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석탄은 북한의 가장 큰 그 수출 품목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약 1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항공유 공급 금지입니다. 비행기, 전투기 이런 비행기가 뜨려면은 그 특별한 연료인 그 항공유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주로 그 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을 그 금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 금지되면은 그 공군, 북한 공군이 좀 마비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입니다. 기존의 무기는 이미 다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그 소형 무기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기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건 화물에 대한 검사입니다. 모든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 다 검사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해서 그 대량살상 무기 개발 이런 걸 막겠다는 거고요. 또 수상한 북한 항공기, 그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북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를 제한을 하고 북한의 그 은행을 비롯한 금융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계좌 폐쇄 등 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치품도 기존에 했던 건데요. 사치품에 대한 그 항목도 구체적으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시계에 대한 그 수입 이런 것도 막기로 했고요. 또 제재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북한의 기관 단체 12개와 개인 16명을 그 새로운 제재 명단에 올려서요. 그 제재의 그 대상 되는 그 폭이 크게 늘렸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사만사 파워 그 유엔 주재미국 대사는 전례가 없는 대북 제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언론들은 이번에 채택된 그 대북 제재 결의 2270가 지난 20년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의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과거의 대북 제재와 다르다는 건가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동안의 그 제재들은 북한의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그 결의안은 북한의 일상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무역거래, 금융활동, 그리고 선박 운항, 그리고 또 심지어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죠. WMD, 대량 살상 무기와는 관계없는 이런 것까지 사실 전방위로 북한의 대외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또 외국의 선박, 항구에 기항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봉쇄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미국과의 그 협상한 그 기간이 사실은 이 57일을 다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역할 태도 변화 어떻게 보면 태도 변화가 크게 작용을 한 건데 그러면 과연 중국이 과거의 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그 동의를 하기로 한 뭐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물론 중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런 그 유엔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또 하나 이 북한의 이번 강력한 이례적으로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뭔가 마크에서 뭔가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드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왕이 부장과 존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제기됐고요.
네.
또 그 미국을 미국의 강력한 제재 초안에 합의하는 대가로 또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네.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왕이 부장과 그 존 케리 장관의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이죠. 워싱턴에서 있었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자들이 그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관측해 볼 만한 그런 미묘한 변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군 고위 당국자들이 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사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일정한 제재 국면이 지나면은 중국 측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대화 협상의 기류가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날, 이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가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 안보리 결의 그 통과 직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그 소회를 밝힌 게 있는데요. 역시 그 이번 결의는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가 효과를 내려면 그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단호한 집행이 이뤄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회의에 그 관련국 자격으로 그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굉장히 그 아주 그 인상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그 특별한 그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에는 핵과 같은 그 대량살상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협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연설의 항목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한국어로 이젠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문제는 이번 대북 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관측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 개발 그리고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아까 제가 봉쇄에 가까울 정도의 강력한 제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그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에 상당한 말하자면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이것이 이행되는 한에 있어서는 적어도 북한이 과거처럼 그렇게 핵 개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는 분명히 말하자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르러서 말하자면 협상으로 나오고 또 비핵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틀 자체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의안 채택 직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에 그 환영한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재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베이징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베이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57일간에 걸친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할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이것을 이행하느냐가 이 제재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인데요. 이 성공을 어떤 데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그 원천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성공이기 때문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제재를 전면적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의구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지만 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이 막판에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결의 채택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제 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 뭐 때문에 지연시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달라진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네, 막판에 그 검토할 시간이 달라 이렇게 러시아가 얘기를 해서 하루 정도 그 결의안 채택이 좀 늦춰졌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항공기에 대한 그 항공유 그 제공을 금지라고 했는데요. 민항기에 대해서 그 항공유 하는 거는 그 금지하지 마라 이런 요청을 하나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제재 임무를 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북한과 그 러시아 관련해서 그 제재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제재 인물에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나진 핫산 그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좀 제외해달라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에 이제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상대를 향해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잠깐 들어보죠.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지난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한국군 장교 임관식에서 한 발언이었고요. 자, 이에 앞서 북한에서도 강력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위협성 발언들이 나왔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 잠깐 들어보시죠.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과연 대화의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강론가요?
물론 북한의 그 특수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상황이 달라져서 이것이 국면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볼 만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정부도 그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폭정이라고 하는 말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그냥 이름으로만 호칭 없이 썼습니다. 김정은이라고 했고요.
네.
또 사실 체제 붕괴란 말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거슬르는 그런 부분이고 자극하는 부분이죠.
네.
물론 북한은 지금 오히려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어느 때든 쏘아버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핵 선제 공격의 개념으로 이렇게 핵무기 준비 태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관영 매체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대강의 구도로 지금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이 다음 주부터면은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됩니다.
네.
키 리졸브 연례 군사연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북한 측의 의례적인 비난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요. 어떤 지금의 대치 국면에서 좀 해소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5월에 노동당 당 대회를 치를 때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하고는 다른 또 이제 독자적인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하나하나씩 그 양자 차원에서 그 각국별로 그 대북 제재 를 그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 조만간 그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를 취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외교 그 정책 사령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4일 날 그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해운 또 나진핫산 이런 것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또 대북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 이제 언제든지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좀 성공을 한 건가요?
사실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여러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또 그만한 기술력도 현재로서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과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강한 위협성 발언이 어느 시점에 느닷없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 그리고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뉴스 포커스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그 채택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북한 인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발언을 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의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 believe that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heed of the COI's powerful message.
윤병세 장관이 영어로 행한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대치 국면이라고 그럴까요? 국제사회의 비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병세 장관은 상당히 북한에 대한 강한 언어를 구사했는데요.
네.
이 북한 정권을 상습적 범법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을 인권의 블랙홀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북한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이 부족한 경제 재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런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 한국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 착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그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그 규제 이 부분은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려고 한국 정부가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채택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 윤병세 장관은 외교부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국제 무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참석을 해서 연설했는데요. 연설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특별 보고관은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통해 그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하루 전날인 1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잠깐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하여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해들이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리수영 외무상이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제 보이콧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여기에서 나온 그 북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리수영 외무상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화하고 상업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그리고 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하니까 인권 소동에 네.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은 그동안 그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모략 소동이라고 하면서 이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년 넘게 매년 거의 그 다수결의 의결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말하자면 공론으로 규탄하는 그런 장이 되어왔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세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어떤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유엔의 그 수장인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에서는 반 총장의 기존 입장, 즉 북한 인권 상황에 그걸 상당히 그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인권 관련 큰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 이 일이죠. 한국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자,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11년 만이었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이 어렵게 합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동안에 이 북한 인권법이 11년 동안 그 상정만 되고 계속해서 폐기를 반복하면서
네.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의 그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당 집권 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도 다 채택한 인권법을 왜 우리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 반면에 그 야당은요. 이 그 북한 인권법에 그 말하자면 탈북자 단체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말하자면 북한에 반대하는 단체들 특히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날리기라든지
네.
이런 반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아니냐. 이것은 남북 간에 협력하고 화해하는데도 상당히 나쁜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하자면 북한 그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이 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됐기 때문에 야당도 합의를 하고 이번에 여야가 같이 의결을 한 겁니다.
네. 이 법안 내용 중에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센터가 뭘 기록한다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그 기록을 해두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네.
10만 명이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치범 수용소의 그 수용소 그 소장 또 그 당국자 또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 그 기록이 대치는 한 자료가 있는 한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해놔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자 이런 뜻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그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서독도 북한의 그 아주 동독의 인권유린 그 자료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 동독의 그 인권 그 개선에 기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적인 그 현상으로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 인권 탄압을 가했던 그 당사자들이 어떤 그 재판에 회부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런 그 나중에 상황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집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그 규정으로 한국의 그 유엔 인권 사무소 서울 지부를 설립한 것도 바로 같은 목적입니다.
네.
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네. 북한이 그동안 뭐 물론 한국의 이 북한 인권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북한이 남한 그 선전기구죠. 남한을 겨냥한
네네.
조평통을 통해서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 그 의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을 보면은 사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 이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 조평통은 성명에서 이 북한을 인민 대중 제일주의 사회라고 또 그래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북한에는 무슨 인권 문제라는 것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한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그 의결한 것은 이 뻔뻔스런 정치 기만극이다. 그리고 노골적인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북한 인권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가 나중에 북한 인권에 말하자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당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이 인권 북한 인권법 이번에 의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소식, 또 한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